금빛에 대해 은혜와 진리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8장의 숫염소와 작은 뿔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작은 뿔이 저지른 사건과 그것이 회복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한 서너 번 나누어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은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 374, 9480번이고요. 또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셔도 되거든요. 김 목사님 전화는 626, 497, 8199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목사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8장을 말씀하실 것이지요. 다니엘 8장 11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이 성소를 헐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졌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 이미 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요. 성소를 허는 것은 이중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국 로마가 기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린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권 로마가 예수님이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와 성소 봉사 자체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속죄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좀더 분명하게 말한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작은 뿔이 차지한다고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타미드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원어에 이 제사라는 말은 없지요. 예, 타미드에는요, 제사도 포함되지요. 성소에서는 타미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항상 차려놓는 무교병, 그리고 항상 켜두는 등대, 그리고 분향단에서 항상 분향하는 봉사입니다. 이 넷을 통틀어 타미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면은 제물을 드리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해되어서 이 타미드의 뜻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지는 않게 되죠.
예수께서 하시는 봉사를 어떻게 지상에 있는 작은 뿔의 세력이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 이 세상에서 볼수 있는 실제적 사건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업을 실제적으로 방해하는 종교적 행사로서 그런 일은 가능합니다. 타미드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봉사에 대한 표상인데요. 날마다 드리는 제물은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나타내고, 떡상에 차려놓은 떡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표상하고요. 등대의 등불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분향단의 분향은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에서 친히 하시는 그 일을 성직자가 차지한다면은 타미들을 작은 뿔의 세력이 차지한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속죄봉사의 실제적인 효과가 교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성소를 헐고 타미들을 차지한다고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다 예수를 믿는 신앙과 교리의 실제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죠. 확증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이미 7장을 공부할 때 살펴본 대로 작은 뿔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 교회인 것처럼 조직된 이 교권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7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거든요.
예.
그 교권국의 교직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들이 실제로 행한다고 주장하고 신도들에게 회개와 속죄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 교직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또 그렇게 행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타미들을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늘 성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를 헐고 타미들을 차지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분들의 글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네. 문.
예, 네, 문 920번.
예.
네. 네.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같은 제사인가?
예, 답.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같은 제사이다. 번호는 안 읽으셔도 될 겁니다.
예, 문. 이렇게 미사가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같은가?
예, 어떻게? 예,
어떻게 미사가 예.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같은가?
예, 답. 그 까닭은 제물과 제사장이 같은 분, 즉 우리 복되신 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며 미사에서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목적과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바쳐진 목적이 같기 때문이다. 예, 이것은 이 토마스 엘 킹키드라는 사람이 쓴 카테키즘 오브 크리스찬 닥트린이라는 책 196, 1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미사할 때마다 십자가의 희생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은 사람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 친히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회개하는 죄인을 친히 용서하십니다. 히브리 10장 11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히브리 10장 11절로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참고해도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사에 대한 교권 로마의 설명은 이상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의 속죄제를 인간의 고안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랬지 않습니까? 미사는 예.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같은 제사인가?
예. 예.
같은 제사이다. 어떻게 같은 제사인가? 우리 주 복된 주 그리스도가 동일한 제사장이고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목적과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바쳐진 목적, 미사에서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목적과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목적이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속죄제를 인간의 고안으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예, 뿐만 아니라 이 교권 로마는 교직자의 직임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서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성경이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죄를 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런 제사장이란 말이거든요. 예,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이들이 죄사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로마 15장 16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도 바울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은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직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죄를 사하는 직무로서의 제사장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교권 로마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 다음에 한 말씀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사제는 주 그리스도와 하나요 동일한데 그 이유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분의 몸과 피를 바칠 때 그들 자신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개체로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성찬에서의 성별의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 사제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신부는 떡과 포도주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 본질로 바꾸는 것이다.
네, 이 트렌트 종교회의 교리 문답입니다. 네. 거기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사제가 집전하는 성만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사에 의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과 같은 속죄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주장 아닙니까? 네. 다음 주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교부들의 신앙에 있는 말씀인데요. 미사의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빵과 포도주의 봉헌이다. 미사의 희생제물은 동일한 제물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써 십자가의 희생제물과 동일시 된다. 네. 이 기본 추기경의 그 교부들의 신앙에 있는 말인데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장면 박사가 번역을 한 그 책인데 그게 356페이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책 361페이지에는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미사의 희생 제물은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으로 드려진다. 비록 그리스도가 매일 수많은 제단 위에서 바쳐지기는 하지만 희생 제물은 동일한 대제사장과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갈바리의 제물과 같은 것이다. 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봉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 그러므로 매일 수많은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질 필요가 없지요.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직접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주께서 용서하시죠. 네. 이것이 지금 주께서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하시는 속죄 봉사거든요. 그런데 이 교권 로마의 이러한 제도, 미사 제도는 매일 수많은 제단 위에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 지나친 생각일까요? 예, 다음 성경절들은요. 저의 이런 이해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 9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 10장 10절에는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고요. 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6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 히브리 10장 29절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지 않는다고 해도 위에 이 교권 로마가 그 세력을 표상하는 교권 로마의 세력을 표상하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아닙니까?
예. 예.
속죄하는 일이 어떻게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다음 증언을 한번 보시죠. 목사님 한번 보세요.
예. 네. 문,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예, 답.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들을 사해주는 성례이다.
문, 사제는 참으로 죄를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예, 답.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사한다.
문, 고해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답. 예, 가톨릭 교회의 감독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이건 조셉 히바브라는 사람이 쓴 Full Catechism of Catholic Religion이라는 책 275페이지와 150페이지에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제사는 주로 죄사함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그러므로 이 제사는 죄를 사하실 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네.
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는 말씀대로 하나님 외에는 제사를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권 로마는 사제와 감독들이 실제로 참으로 죄를 사한다고 주장하였거든요. 야, 이런 것이 바로 타미들을 그들이 차지하는, 그 작은 뿔이 차지한다는 말의 실제적인 내용이죠.
예. 아, 참 놀라운 주장들이네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작은 뿔이 이렇게 행하면서 형통했다고 12절에 말했는데요.
예.
역사적으로 살피면 정말 그렇게 오랜 세월을 형통했습니다. 13절에는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인지 물은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입니까?
예. 예,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답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요. 다니엘 8장 13절, 14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며 내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에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에게 저 작은 뿌리에게 붙임 바 되고 타미도와 망하게 하는 죄악과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 2300주야 끝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13절 14절에는 진리에 대한 말은 없어요. 진리가 회복된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12절에 보면 진리를 땅에 던진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므로 진리도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목사님 2300주야까지라고 했는데
예.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을 뜻하는 말입니까?
예,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살핀 다음에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상징으로 보여준 장면과 천사가 설명해준 내용을 나란히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은 먼저 상징으로 보여준 구절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8장 9절로 14절입니다. 예, 그 다음에 23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곳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23절로 26절인데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음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컨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감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작은 뿔의 실상을 설명하면서 얼굴이 엄장하고 괴휼이 능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권세가 자기 힘이 아니고 또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세력이라고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성질을 가르쳐 주거든요.
예.
예, 그 세력은 꾀를 베풀어서 괴휼을 이루고 스스로 큰 체하고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고 했거든요.
예.
이렇게 작은 뿔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2300주야에 대하여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주야에 대한 것이 확실하니 간수하라고만 말합니다. 예, 그것은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얼굴이 엄정하고 괴휼에 능한 왕이 자기 힘이 아닌 세력을 의지하여 파괴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교권국이 중세 동안 행한 일을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예언한 것이죠. 정말 그는 스스로 큰치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 대적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힘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힘의 근원이 누구이겠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사단이고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이 사단의 세력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고 자기 부하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세력은 역사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예.
역사의 종말에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로 9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죠.
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그리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이 말씀은 대적하는 자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한 것 아닙니까?
네.
이 존재는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이것은 다니엘 8장 25절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는 말의 해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의 세력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일을 행할 것인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에게 힘을 주는 세력을 의지해서 예언에 계시된 그런 행사들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목사님 2300주야라는 말은 이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기간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기간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예, 목사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대한 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예,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예언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과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 여기 2300주야는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것에 대한 것이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연대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한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1844년이라고 해석한 일이 있었죠. 이 해석에 고무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크게 외친 일이 있었죠. 특히 북미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재림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때 주역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여파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되는 계기를 맞았는데 오늘날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다른 교단 사람들은요. 윌리엄 밀러를 재림교회의 창시자로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밀러는 죽을 때까지 침례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가 재림교회 창시자라는 말은 전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사실인 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제 뭐 아무튼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2300 중에는 예수 재림에 대하여 한 말이 아니고 성소정결에 대하여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소정결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 2300주야라는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성소정결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성소정결이 무엇입니까?
예, 아마 지금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겠지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 성소 정결을 알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소 구조와 그 봉사에 대하여 바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네. 사실 성소에 관한 말씀만을 연구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청자들이 이해할 정도로는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예. 네. 예, 성소 문제를 알려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살펴야 하고 성소 봉사에 대한 것을 알려면은 레위기를 자세히 공부해야 하거든요. 네. 또 하늘 성소에 대한 것을 알려면은 히브리서를 잘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하늘 성소를 알려면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된 세상에 주신 성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늘 성소 문제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소 문제를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하지요.
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간략하게 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봅시다. 이제 우선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죠. 이제 그 예. 8절 보니까요. 예, 그러므로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지을는지 그 양식을 보여주셨는데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해 주셨다는 뜻이죠. 네. 예, 그것은 구조상으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가 들어설 마당의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그리고 폭이 50규빗입니다. 이 마당에 울타리가 되는 포장을 둘러칩니다. 그리고 그 마당 동쪽에서 50규빗 되는 지점에 성소를 세웁니다. 성소는 동쪽에 출입문을 두고 출입문을 내고요. 동서로 30규빗 길이에 남북으로 10규빗 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마당은 성소 앞뜰이 50규빗 정방형이 됩니다. 뒤뜰은 성소에서 뒤 울타리까지 20규빗이 되거든요. 성소 그러니까 성소 서쪽 끝에서 네. 그 성소 울타리까지 20규빗이 됩니다. 네, 성소는 다 이동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막 형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동서 길이가 성소 자체는 30규빗, 남북으로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예, 성소 양쪽 벽으로부터 양쪽 울타리까지 양쪽 다 20규빗이 됩니다. 네. 이런 규모로 성소 천막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동쪽 입구에서 20규빗 지점에 두껍고 화려하게 수놓은 휘장을 들이워서 앞부분을 성소, 휘장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10규빗 정육면체가 됩니다. 높이도 10규빗으로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면 성소 천막 자체는 길이가 30규빗, 폭이 10규빗, 높이가 10규빗이 되는 천막입니다.
예, 목사님.
예, 그것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예, 앞부분을 성소,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 시간이 다 했거든요.
시간이 예. 다 됐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예. 하고 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과 성소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들이 잘 설명하게 하시고 애청자들이 잘 깨닫도록 복을 주셔서 올바른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